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우신 기관이기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이 귀한 일에 보좌원자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더디펴 주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드러나는 계시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귀한 계시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어떤 책을 강의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골로새서를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서 비교적 잘 강의되지 않는 서신서죠. 보통 에베소서나 혹은 빌립보서는 많이 강의하지만 골로새서는 비교적 적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를 강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이미 강의했고 마가복음은 구역 성경부 교재로 만들어서 이미 다 가르쳤고 남아있는 단어의 복음서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언젠가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어서 사실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주께서 또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받은 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을 책으로 권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주 만에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거듭나고 난 다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첫 번째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3721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근데 그것보다는 요한복음의 저작 의도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에 관한 바른 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비교적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쉬운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헬라어로 읽어나갈 때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나 다른 공동서신서보다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정교함에 학자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바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여러 다양한 도로 넓으면서도 좁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싫어하는 신학자이긴 하지만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치면서 놀 수 있는 얕은 개울이면서 동시에 코끼리가 수영하는 깊은 풀이기도 하다라고 요한복음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면으로 보면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면 그 내용의 심오함에 압도당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읽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만 읽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매우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심오한 책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구절에서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약성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는 언제죠? 사실은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태초가 정말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어떤 때, 그런데 그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면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도무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다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기사로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런 것으로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하면서 왜 예수라고 하는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라고 해서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을까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번역 말씀이라는 이 원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뭐 학원도 로고스 학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원전 4세기에 에베소의 헤라클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고스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로고스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로고스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고스 개념을 신의 생각 또는 신의 말씀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비인격적인 원리로 로고스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하나의 우주의 무슨 질서를 부여한 어떤 비인격적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 존재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분명히 무슨 우주의 진리서를 부여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 진리서 이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존재는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처음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또 하나 있죠.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죠? 요한 계시록 19장에 핏불인 옷을 입은 정복자 예수를 가리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1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인가? 말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특별히 그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보면 그분이 어느 정도 배운 분인지 그리고 성품이 어떤지를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소개하는 수단이에요. 말씀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표현한다고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적어도 생활 때 말씀은 단순히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말씀 이것 정도만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로서 성자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본질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본질을 보여주는 용어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지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 하나님의 자기 표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한 형상이 바로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장 탁월하신 말씀,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였고 많은 말씀들이 주어졌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탁월한 말씀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말인 것처럼 인격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죠. 어떤 사역을 행하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이것은 그야말로 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있다면 나타냄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런 나타냄의 사역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형상.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온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요. 나타남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다 그랬죠? 나타남의 사역을 했다 그랬죠? 근데 나타남의 사역을 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니죠.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가리키는 환유법이에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환유법입니다. 우리 흔히 패는 못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 그러죠, 그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사실 펜이 칼보다 강합니까? 아니에요. 칼로 펜을 그냥 쳐버리면 펜 부러지죠. 펜은 뭡니까? 지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칼은 물리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인 힘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식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환유법으로 표현할 때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환유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 사역, 이 것들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방식, 그 다음에 사역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에서 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과 같아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라고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고 막 울고 특별히 말도 못하는 아이들 아프면 부모 속이 탑니다. 그때는 얘가 좀 말이라도 하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아무리 아이가 막 징징 울고 그 다음에 막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도 구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는 속이 탑니다. 그럴 때 아이가 뭐 배가 아프다든지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을 담습니까? 못 담아요. 여러분들 이 컵에다가 제가 만약에 쇳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컵은 깨져버립니다. 피조물도 그러한데 무한한 존재가 유한 안에 들어올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한한 존재가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돼요. 의사소통의 수단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로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18세기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나 칸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과연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도 깎아내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전달하는가? 혹시 전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감각이 있는가? 아, 그럴 수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가 인간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약간은 일생을 인식할 수 있겠죠. 어떤 물체로서, 그죠? 자신을 해방하는 어떤 존재로서는 일생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본질과 실상을 개미가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지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은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물론 초월적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초월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신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동한 지식으로 매우 악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 다음에 예술과 문화와 철학을 논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렇게 학문에 심취해서 깊은 내용들을 밝혀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클럽 가가지고 여자들 만나고 술 먹고 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죠.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저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고 그러면서도 매우 고등한 내용들을 추구하고 예술과 문학을 논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의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딱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죠. 그죠? 그죠?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싶어서 이렇게 용어를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계시되는 자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죠?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용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계시되는 자죠. 그죠? 근데 계시되는 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를 잘 드러내고 설명해도 계시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해도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나타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꿀은 정말 답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꿀에 취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꿀맛을 보게 하는 이것보다 더 잘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냐? 곧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죠. 그러자 모세가 돌을 깨뜨려버렸죠. 돌판을 깨뜨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33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33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의아스러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래 회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진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 바깥에 쳤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했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17절 이하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런데 뭘 보여줬습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등만 보여줬습니다. 23절에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시화된 것이 바로 회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친히 가리라는 이 말은 내 얼굴이 가리라는 말이에요. 본래 원어가 레파나임 내 얼굴이 간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뭐지요? 아까도 제가 환유법을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어떤 간극이 있으면 계시되는 자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계시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일단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구분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함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지요? 영어로 말하면 with, 하나님과 함께. 자, 제가 이런 거 함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는 사실은 with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pr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s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상태인데 아래에서의 어떤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정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기보다 무엇을 향하여 동적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란히 함께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렬한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잠언 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지셨다 그랬죠?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12절을 보시면 나 지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지혜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랬죠? 함께 있죠? 내가, 여기 나는 누구라 그랬죠? 지혜입니다.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되는가 하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함께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이해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일쭉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은 다 어떤 사역이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로서 끊임없이 성자로서 성부께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 성부에게 주목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계시되는 자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수로서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관사가 없다라고 말해서 신적인 존재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적인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함께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정적으로 그냥 함께 나란히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대상으로 계셨다. 그런데 구분되는 인격이신 예수님이 또 누구라는 거죠? 바로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계시되는 자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구분이 없는 것으로 또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일신론이 되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구분은 되지만 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성부다 이래버리면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자, 성부, 그 다음에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부는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아니하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자는 성부가 나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으셨다는 것은 종속적 관계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등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또한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왜요? 그분이 자신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성을 말하면서도 또 그분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구분은 되는데 또 하나라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상호 내주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도 보시면 상호 내주에 대한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상호 내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이 상호 내주라는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을 제 아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성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그 말이죠. 이런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아니 성자께서, 어떻게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은 항상 무한하지 않죠. 한량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자는 한량없이 성령 충만 받아서 무한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죠? 원본이죠. 그렇죠? 그 원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로고스, 즉 말씀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왜 로고스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 왜 예수님을 로고스로 설명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시는 존재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왜 로고스로 설명하는가? 그분이 창조사에게 가담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냈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창조사에게 가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창조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만을 읽어나갈 때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빛이 있으라라고 음성으로 소리쳤기 때문에 실제로 빛이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음성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나가면 그냥 음성만 나가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에게 누가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있었죠?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가담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였으니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긍정문과 부정문을 사용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다는 것은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이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부정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어떤 것도 성자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흔히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물질을 말하잖아요. 원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원물질이 먼저 있다 그래요? 태초에 뭐가 있다 그러지요? 태초에 원물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인격적인 실체로 이미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죠. 그분의 존재 시작이 있나요? 그분의 존재 시작은 없습니다. 창조주는 제1원인자는 존재의 시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의 시작이 없는 존재가 누구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우리말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본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어떤 일, 현재 어떤 일, 혹은 미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실이에요. 본래부터 지속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셨고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아니라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계속적인 존재, 지속적인 존재, 언제나 계신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제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주론적인 로고스입니다. 우주론적인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주론적인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론적인 로고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런 존재로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죠? 상당히 심오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존재론보다 사역론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이 행하신 일에 상당히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이라면 아니면 한 천사라면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이긴 한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상한 존재라고 하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신 분이시오? 그분과 함께 계셨는데 단순히 그냥 함께 정적으로 계시던 분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기뻐하는 존재로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죠? 옛적에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그분께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이런 심오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말씀의 그 큰 의미들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으시고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 감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그를 믿고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56장 찬송하겠습니다.